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6월 12일 싱가포르를 검토하고 있고 일이 현재 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디라고 밝힐 순 없지만 현재 어떤 장소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많은 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미국이 회담을 갖게 될지와 뭔가 이뤄낼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 일을 해냈고 한반도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또 전 세계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정권의 태도와 성명 내용을 문제 삼으며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백악관과 국무부 직원 약 30명이 미북 정상회담 관련 세부 내용 조율을 위해서 주말 중 싱가포르로 떠날 계획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서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하고 회담 의지에 대해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이에 관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면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미한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당초 약속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언론 성명 발표에서 두 정상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다른 길로 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북자 등 대북 관련 사안이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관련국들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하지 않은 두 나라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어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영국의 리버풀을 3대1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두 팀은 전반까지 1대1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레알 마드리의 게러스 베일이 후반에 환상적인 오버헤드킥과 추가골을 터뜨려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13년 만에 유럽 축구 정상을 노렸던 리버풀은 문지기 로리스 카리우스가 두 번 모두 어이없게 실수를 범한 게 모두 골로 연결돼 우승이 좌절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는 이번 우승으로 중계권 등을 합해 1억 2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특히 레알 마드리드 선수 1인당 266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클럽팀들이 해마다 경쟁해 최고의 대회의 팀을 가리는 축구대회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미북 정상회담의 취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바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에 열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폐기했습니다. 또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통보하고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담화에 근거해 자신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 형식으로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윤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4일 오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를 취소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예.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담 취소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의 형식으로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상당히 정중하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을 갖고 또 인내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력을 드리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으신 대로 최근 발언에서 표출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또 공공연한 적대감에 비춰봤을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회담 취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정상회담이 그 열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운을 남겼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바꾼다면 전화를 걸거나 편지 쓰기를 주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담 취소는 역사에서 진정으로 슬픈 순간이고 또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공개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취소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게 최선희 부상의 담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그 최선희 부상의 그 담화 내용을 미북 정상회담의 그 취소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공개 서한을 보면요, 북한의 그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단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요. 펜스 부통령이 지난 21일이죠. 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서 그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장난을 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북한이 그럴 경우에 그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리비아 모델이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쟁점, 어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리비아는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2003년에 그 핵을 포기했고요. 미국의 그 핵 초기 단계에 있던 그 시설, 물질 이런 걸 다 반출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2011년에 그 카다피 정권의 그 민주화 시민봉기가 일어나서 카다피 그 의장이죠. 그 최고 지도자가 그 살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핵포기와 그 가다피 사망과는 그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자꾸 미국의 그 펜스 부통령, 볼튼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례를 듣는데 마치 이것이 북한 귀에는 상당히 그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거슬리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은 리비아처럼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아니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안정을 봐줘야 되는 것이 이제 북한 입장인데
네.
지도자들이 자꾸 핵을 포기하고 카다피처럼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굉장히 거슬린 거죠. 그래서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 개인 명의에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저 북한은 그 리비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그 아둔한 얼뜩이다 이런 표현도 네. 하고 또 핵 대결 장소 보겠냐 아니면은 대화의 장소에서 보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조미 대화를 그 제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목이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했지만 북한이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지는 않지 않나 보는데 어떤가요?
예,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사실은 그 개인 담화 형식으로 나왔던 것이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펜스 부통령의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 앞서서 5월 16일이었죠. 김계관 부상이 또 다른 개인 담화로 그때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그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때부터 사실 그 미북 간에 조금 이상 기류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이 시점에 행정부 내부에서는 회담을 예정대로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좀 늦춰야 되느냐 이런 말하자면 갑론을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뒤늦게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그 최선희 부상의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였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회담 취소를 결정했던 것인데요. 그 전에 이제 회담 연기 가능성이 나왔던 얘기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의제 부분이었는데요.
네.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그 보상을 어느 시점에 제공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미국 내 일각에서는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그 전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침 실무 논의를 위한 고위 당국자 회담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더욱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이 북한의 회담 그 참여 의지 정상회담 말하자면 개최 의지에 대해서 점점 더 의구심이 높아진 시점에 바로 최선희 부상의 담화가 나왔던 것이었죠.
네. 최선희 부상의 담화 한 가지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그 직접적인 그 무산시킨 일종의 그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요. 그동안에 보면은 역시 그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는 그 공개되지 않은 일련의 그 이상기류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잠복해 있지 않았나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그 폼페오 장관이 지난번에 가서 일종의 그 합의를 했다면 뭐 합의를 한 건데 미국에서 자꾸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처럼 먼저 폐기를 해서 미국으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보상도 단계적 보상이 아니라 먼저 다 폐기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역시 이것은 그 좀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의 그 범위, 속도, 보상의 그 시기 이런 걸 둘러싸고 역시 그 물밑간에 어떤 100% 조율되지 않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미국으로서는 좀 그 의심적은 좀 의구심을 내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그 합의를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고 얘기가 돼서 미국은 이제 준비팀을 싱가포르에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북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일종의 저 시체물 나면 미국의 그 준비팀이 바람을 맞고 허탕을 친 이런 사례였는데요. 아마 그렇게 보면 백악관으로서는 아니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북한이 저 정상회담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이런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맥스 선더입니다. 한미 간에 이제 그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11일부터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지난번에 그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 갔을 적에 북한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그 예정대로 해도 좋다. 그 예년 수준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발표 내용도 있는데요.
네.
북한이 바로 이 문제를 들어서 예정됐던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안 한다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는 또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풍계리입니다. 풍계리가 이제 그 폭파가 이제 예정대로 되긴 했는데요. 당초에 북한 발표를 보면은 언론인하고 그 전문가를 초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자를 좀 나중에 좀 불러서 거부를 하다 나중에 불렀고요. 전문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것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도 스스로 벌써 며칠 안 돼서 말을 뒤집는구나 이런 일련의 그 의구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인사들과 최선희 부상의 담화를 놓고 회담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볼턴 보좌관이 강하게 취소를 주장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그때 그 말하자면 회의 분위기들이 아주 자세히 그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볼턴 보좌관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 존 켈리 그 백악관 비서실장들이 네.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볼튼 보좌관이 최선희 그 부상의 담화를 문제 삼아서 회담 취소를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폼페오 국무장관 두 번씩 이나 그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성사된 회담을 볼튼 보좌관이 망치려고 한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부의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을 그 북한 측이 직접 겨냥해서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서 분노하면서
네.
결국 회담 취소를 주장하는 볼튼 보좌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그렇게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또 급속히 반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12일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 관계 또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 둘러싼 이런 뉴스가 지금 반전의 반전 거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개 서한을 통해서 싱가포르 6월 10일로 예정된 그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북한의 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그 즉각 그 담화문을 냈습니다. 굉장히 빨리 냈는데요. 그러면서 언제 어느 때든 만나서 이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상당히 그 신속하고 그 열린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즉각 또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그 따뜻하고 그 생산적인 뉴스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이 그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북 정상회담 예정이 취소된 소식을 놓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계관 담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자 바로 반응이 나온 건데요. 이 김기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사실 앞서서 첫 번째 담화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강하게 비판한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서 북한을 대표해서 담화를 낸 것이었는데요. 네네. 이번 담화는 좀 달랐습니다. 이 담화는 일단 그 위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그런 성명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상당히 아주 말하자면 차분하고
예.
그리고 유연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이 담화에서 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자면 비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그쳤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거에 미국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했던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미국 정상회담 결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조미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에 그 상당히 뿌리 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조율할 가능성,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 여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때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글을 통해서 북한이 상당히 따뜻하고 생산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매우 좋은 뉴스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또다시 반전을 가져오게 된 바로 그 서한입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번에는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절제되고 그 신속합니다. 과거 앞서 그 김계관 부상 얘기 들어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표현이 상당히 거칠죠. 최선희 부상의 그 앞선 담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무슨 그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겨냥을 해서 무슨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 이런 표현도 쓰고
네.
또 볼튼 보좌관을 향해서는 그 사이비 우국지사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굉장히 그 거칠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전반적으로 톤이 그 낮습니다.
네.
굉장히 그 평이한 이런 얘기고요. 담화가 굉장히 유연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담화를 낸 시기도 상당히 빠르게 냈습니다. 통상 그 북한의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요청 이런 거에 대해 보면은 대개 한 사흘쯤 걸립니다. 가령 서울에서 어떤 뭐 요청을 하거나 제의를 하게 되면 첫날 이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고요. 접수를 하고 아마 둘째 날 정도는 이제 관계기관끼리 회의를 하고 셋째 날 이제 발표라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통상 한 사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자 바로 김계관 부상이 그 25일 날 그 조선중앙통신을 밝혔는데요. 이거 아마 북한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그 워싱턴 사정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자신들의 뜻이 아닌데 자신들의 그 미북 정상회담을 그 취소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건 진지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굉장히 일종의 그 의표를 찔렀다 그럴까요? 그렇게 그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평양에서도 좀 당황을 하고 이거 급히 좀 진의를 이것이 우리의 진의다. 우리는 계속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그 문장 속의 내용 또 발표한 시점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계관 부상이 담화를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또 트위터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계관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를 발표하는 공개서한에 대해서 담화를 낸 것은 사실 반나절 만에 한 8시간 정도 지나서였는데요. 신속하게 낸 것이었고요. 이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반응을 한 겁니다.
네.
트위터에 25일 아침 일찌감치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계관 부상의 그 담화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따뜻하고 생산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 성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곧바로 기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네.
또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예정된 대로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전의 또 다른 반전을
그렇죠.
일으킨 것이고요.
네.
말하자면 극적인 반전이고 결국은 6월 12일 날 예정대로 열리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촉박한 만큼 조금 연기된 그런 형태로 회담이 열릴 것인지 이것만 지금 좀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고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간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에는 상황이 좀 또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워낙 그 급하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잠시 후에는 한국으로 가서 문 대통령의 그 입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자 여러 군데서 이제 당혹스러워하고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 한국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혹했다고 뭐 직접 뭐 한국 정부의 발표가 또 그렇게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그 공개 서한을 통해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히자요. 한국이 굉장히 이제 당혹한 반응을 냈는데
네.
아마 거의 동시에 그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그러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이것이 그 한밤중입니다. 거의 자정 무렵인데요. 이런 소식이 밝혀지자 그 청와대가 그 긴급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그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관저로 관계안보 장관이 무슨 저 국정원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실장 또 외교안보 관계장관을 다 모아서 얘기를 했더는데요. 이로 한 시간 정도 이제 긴급회의가 열리고 청와대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 굉장히 짤막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상당히 그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지난 그 1월부터 그 평창올림픽 이걸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에 사실상의 그 연출 기획 일종의 그 중매인 그 중개인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 65년간 계속됐던 그 종전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이런 굉장히 큰 그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눈앞에서 날아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굉장히 그야말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전에
네.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자리에서 사실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6월 12일 날 추진하기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정상만이 단독 회담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회담을 깨려고 하는 것이라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도 있을 텐데요.
네.
우리 그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최 부상의 그 성명 내용을 갖고 회담을 깨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정상회담 취소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누구도 회담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네네.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미북 간의 소통 방식도 좀 문제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긴급 회의 직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려진 건데요. 이것이 그 미북 간의 그 소통 방식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그 담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화를 내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온도차가 있는 그 해석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최고 집권자가 북한의 그 외무성 부상이 개인 명의로 낸 담화에 대해서 이렇게들 그 이걸 문제 삼고 이런 거는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상회담을 취소할 만한 그런 마땅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더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그 일종의 그 정치적 그 목표를 가진 이런 담화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네.
좀 더 좀 이런 오해 소지를 없애고 이 그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든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바람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사전에 귀뜸하지 않은 건가 보죠?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결정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예.
이미 서울에 도착한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워싱턴 시간으로 22일 아닙니까?
네네.
최선희 부상의 담화가 나온 건 23일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23일 저녁에 담화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24일 아침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이 말하자면 결정 자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상당한 그 비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보좌관들한테 지시했다고 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자면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불과 몇 분 전에 그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 알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전 통보를 안 했던 것이죠.
네.
그만큼 미국으로서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제 중재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또 이제 남북 핫라인도 있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핫라인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4.27 그 남북 판문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계기로 해서 서울과 평양 간의 한라인 최고 그 지도자 간의 그 전화 시설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아직 그 최초의 그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장비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제 그 일종의 그 중재 노력 다시 그 미북 정상회담의 그 불씨를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경우에는 이것이 잘 북한이 그야말로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야겠다.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이제 전제돼야 전화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도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에서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전화 통화가 어려우면은 한국에서 그 예를 들면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한번 방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에서 미국으로 일종의 그 특사 뭐 이런 걸 보낼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양쪽에 지금 보니까 다 회담을 할 용인이 있는데 최선희 부상이 어쨌든 굉장히 거친 비난이 문제가 됐던 거고 공이 일단 지금 평양에 갔기 때문에요. 지금 다시 급한 거는 일종의 연락 채널을 다시 하고 김계관 부상이 담화를 밝혔습니다만 이건 뭐 담화 밝혀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차피 정상회담을 준비 뭐 이런 걸 해서 좀 더 그 미북 간의 좀 튼튼한 연락 채널을 다시 그 마련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계관 부상이든 아니면 다른 어쩐 그 외교 관리든 김영철 통전부장이든 누가 한번 평양에 저 워싱턴에 와서 백악관과 다시 한번 뭐 일종의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군요.
예. 그 외교장관 채널에서 말하자면 미국이 이런 그 회담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고요.
네.
그러나 두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또 폼페오 장관은 특히 북한과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추진하면서 말하자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회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었죠.
네. 자, 상황이 상당히 좋은 전망이 보이던 때는 남북 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했는데 고위급 회담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여러 현안들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또 이제 미북 정상회담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언제 열릴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남북 관계도 역시 악화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지금 안개 속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16일이죠. 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그 첫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 이산가족 상봉, 무슨 국방장관 회담 이런 것을 논의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날 그 북한이 16일 날 이걸 그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뭐 미북 관계가 이제 큰 반전에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가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미북 관계, 남북 관계를 전부 다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소로 인해서 북한의 지금 입장은 이것이 진위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든지 어쨌든 비핵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번 그 진통을 겪긴 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다시 고위급에다 뭐 날짜를 잡고 이래서 좀 풀릴 가능성이 오히려 좀 크지 않겠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예정대로 24일 핵실험장을 폭파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4월 중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사실 공식화했고요. 또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알렸고 또 이 자리에 전문가와 해외 기자단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북한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비핵화를 위한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해외 언론들의 평가대로 이 핵폐기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처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핵실험장이 북한에는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유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추가로 핵실험을 할 소지를 스스로 말하자면 없앤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미래의 핵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에 대한 말하자면 분명한 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네, 이게 좀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상당히 그 타이밍, 그 시기가 좀 공교롭게 됐습니다. 24일 그 폐기를 했는데요. 환경부도 그 길쭉은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제 외국 기자들, 5개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폐기를 했는데요. 일이 좀 공교롭게 돼서 바로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선제적으로 이걸 한다 이런 그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그 좀 빛을 가리게 되는 뭐 이런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북한은 거의 미국이 어떤 조치 또 한국이 어떤 조치라면 여기에 대해서 상응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미국이 어떤 조치 없이도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이걸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폐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두고 아마 그 북한은 마찬가지고 미국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쨌든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근거가 될 만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초 얘기했던 대로 북한이 얘기했던 대로 미국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것을 좀 더 좀 확인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한국 기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그 막판에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 그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미국과 한국이 공중훈련 연습이죠. 공군에.
네, 네.
맥스언더 훈련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불만을 나타냈고요.
네.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고요.
네.
또 그 탈북자 그 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의 탈북자 집단 탈북 사례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송환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좀 조성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와중에 이제 그 한국 기자들의 풍계리 현장 취재를 북한이 허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막판까지 허락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일정에 맞춰서 마지막 날 별도의 항공편으로 원산으로 날아가서 그 다른 외국 기자들과 그 합류를 했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기자들이 그 직접 보고 외신을 받아서 한국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 말하자면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네.
분명히 있고요. 또 문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사실 북한이 이제 지키지 않고 깨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미북 관계,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가 급속도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예정되어 있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소식 등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머리 부분이 넓은 긴 막대로 얼음판 위에서 작은 원반 모양의 퍽을 골대에 쳐넣는 아이스하키. 남북한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최고의 행사인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 NHL 최종 결승전이 28일부터 진행됩니다.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지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 NHL은 100년도 넘은 지난 1917년 겨울이 길고 추운 캐나다에서 네 팀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북미 각 지역을 연고로 둔 31개 팀이 참가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미국 팀인데요. 북미 대륙을 동부와 서부 콘퍼런스로 나누고
콘퍼런스는 다시 두 개 지구로 각각 구분해서 매년 10월 초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열전을 벌입니다. 각 콘퍼런스가 5월에 결승전을 열어서 우승팀을 가린 뒤 동서 우승팀이 다시 맞붙어서 최강자를 겨루는 최종 결승전을 7전 4선승제로 치르는데요. 이걸 스탠리컵 파이널이라고 부릅니다. 최종 우승컵 이름이 스탠리컵이기 때문인데요. 19세기 말 캐나다 총독으로 아이스하키 애호가였던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딴 겁니다. 올 시즌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을 놓고 동부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연구팀인 캐피털즈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대결했고요. 서부에서는 미국 최대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 연구팀인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캐나다 연구팀 위니펙 제츠가 승부했습니다. 서부 콘퍼런스에서 골든나이츠가, 동부 콘퍼런스에서는 캐피털즈가 이기면서 양 팀이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골든나이츠의 파이널 진출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NHL 31번째 팀으로 올 시즌 처음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첫 시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한 것은 1968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이후 50년 만의 일인데요. NHL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1918년 토론토 아레나스까지 앞서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파이널 진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반세기 만에 신생팀이 일으키는 돌풍에 아이스하키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막 위에 세운 관광, 오락, 유흥산업 중심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야구와 풋볼, 농구를 비롯해서 북미 4대 프로스포츠 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유흥산업이 기울면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프로 아이스하키 팀을 만든 건데요. 사계절 내내 기온이 높고 자연 상태의 얼음을 보기 힘든 사막 지역에서 아이스하키 팀을 출범한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골든나이츠의 선전을 전하면서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렀는데요. 게다가 마침 라스베이거스 시민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던 터라 골든나이츠의 창단과 이어진 승승장구 활약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됐습니다. 골든나이츠가 라스베이거스의 눈물을 미소로 바꿨다. 지역신문 라스베이거스 리뷰 저널이 스테니커 파이널 진출 기사에 쓴 제목인데요. NHL 2017-2018 시즌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야외 음악 공연장에 총을 난사해서 58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는데요. 골든나이츠 선수들은 홈 개막전 때 머리 보호 장비에 베이거스 스트롱, 라스베이거스는 강하다라고 적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기 허리케인 하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H 스트롱, 휴스턴은 강하다란 표지를 복장에 달고 월드시리즈에 나가 우승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본받은 건데요. 골든나이츠는 홈구장에서 경기할 때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 행사를 병행하면서 개막 이후 지금까지 올 시즌 내내 지역사회 단합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현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인근 네바다주 주민들은 골든나이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17,500석 경기장 T모바일 아레나를 항상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동부 콘퍼런스를 대표해 스탠리컵 파이널에 나가는 워싱턴 캐피털스도 창단 후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1974년 창단한 캐피털스는 1998년 처음 파이널에 나갔지만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4연패로 준우승에 그쳤는데요. 20년 만에 파이널에서 신생팀 골든나이츠가 일으킨 사막의 돌풍을 잠재우고 스탠리컵을 차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NHL 최종 우승팀이 차지하는 스탠리컵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북미 4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메이저리그, 농구 NBA, 풋볼 NFL 리그 우승컵과 트로피를 통틀어서 스탠리컵이 가장 큽니다. 높이가 90cm나 되고 무게는 15kg에 달해서 똑바로 세워서 중심 잡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승팀 주장이 스탠리컵을 뉘어서 받침과 머리 부분을 가로로 잡아서 양팔로 들어올린 사진이 미국 주요 신문 1면에 실립니다. 처음엔 지금보다 크기가 훨씬 작았는데요. 컵 밑에 둘은 은띠에 우승팀 선수들의 이름을 새겨넣기 시작하면서 띠가 하나씩 덧붙여져서 트로피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승팀 선수들은 스탠리컵에 샴페인을 부어서 나눠 마시는 게 전통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바디체크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스하키나 야구 경기 중 상대방 선수를 몸으로 막는 행위를 바디체크이라고 하는데요. 신체 접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다른 구기 종목들과는 달리 아이스하키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합니다. 지나칠 경우에는 일정 시간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요. 한정된 장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기 특성상 몸싸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몸 전체에 단단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경기에 나섭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진행과 함께 절묘한 바디체크를 보는 게 아이스하키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2017-2018 시즌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 NHL 최종 결승전 스탠리컵 파이널 소식 전해드렸고요. 바디체크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올해 스탠리컵 파이널 첫 경기가 열리는 도시죠. 라스베이거스로 가자. Let's go to Vegas라는 노래 Faith Hill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ey baby, let's go to Vegas. Kiss the same old life goodbye. Hey baby, let's go to Vegas. Bet on love and let it ride. Lying on the bank of the river, stars are dancing, Lord, it's hot. Holding you is what I live for. I just had a crazy thought. Hey baby, let's go to Vegas. Kiss the same old life goodbye. Hey baby, let's go to Vegas. Bet on love and let it ride. We'll find a little wedding chapel, a pair of rings and a preacher too. Underneath the neon steeple, we'll take a gamble.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6월 12일 싱가포르를 검토하고 있고 일이 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어떤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곳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많은 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이번 주말에 회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람들은 미국이 회담을 갖게 될지와 뭔가 이뤄낼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그 일을 해내고 한반도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또 전 세계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목요일 북한 정권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다시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백악관과 국무부 직원 약 30명이 미북 정상회담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을 위해서 주말 중 싱가포르로 떠날 계획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했냐는 질문에는 뚜렷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담 의지에 대해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이에 관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 종식, 경제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6일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도 이날 정상회담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언론 성명 발표에서 두 정상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바른 길로 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대북 관련 사안이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관련국들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2차 세계대전 후 체결하지 않은 두 나라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어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영국의 리버풀을 3대1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두 팀은 전반까지 1대1 팽팽하게 맞섰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교체 선수인 게러스 베일이 후반에 환상적인 뒤집어 엎어치기, 즉 오버헤드킥과 추가골을 터뜨려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13년 만에 유럽 축구 정상을 노렸던 리버풀은 문지기 로리스 카리우스가 두 번 모두 어이없는 실수를 범한 게 모두 골로 연결돼 우승이 좌절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우승으로 중계권 등을 합해서 모두 1억 2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특히 레알 마드리드 1인당 선수 1인당 266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클럽팀들이 해마다 경쟁해 최고의 팀을 가리는 축구 대회입니다. 이상 비오의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